같이 계속해서 은혜라는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7절에서 2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나타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전 오늘 갈라디아서 2장 17절에서 21절 말씀을 본문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극복해야 될것 중에 하나는 우리 몸에 배어 있는 관성, 즉 다른 말로 몸에 밴 습관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눴듯이 베드로는 안디옥 교회를 방문해 이방인들과 식사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주의 신자들이 왔다는 말을 듣고 바로 그 식사 자리에서 일어나 이방인 신자들과 마치 밥을 먹지 않은 것처럼 행동을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던 바나바를 비롯한 다른 유대인 신자들도 동일하게 행동을 했습니다. 그로 인해 사도 바울은 베드로를 아주 심하게 책망했습니다. 베드로가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왜냐하면 베드로에게는 여전히 극복해야 될 신앙의 관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유대인으로서 몸에 밴 나름대로의 습관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즉 습관을 완전히 복음의 능력으로 극복하고 내면에서 정리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는 베드로에게만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오래전에 한 목사님으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일본에 예수님을 잘 믿어서 감사 할머니라고 불리는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누가 뭐라고 말을 해도 그분은 그저 감사합니다를 소리내 말하는 할머니였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병원에 입원해도 감사합니다. 키우던 개가 죽어도 감사합니다를 할 만큼 감사하다라는 말을 입에 달고 다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수요일 저녁 이 할머니가 교회 갔다가 집으로 돌아오는데 소방차가 요란한 사이렌을 울리며 자기 집 쪽으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이상하게 여긴 감사 할머니가 부지런히 따라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불길에 휩싸여 활활 타오르는 집은 다름 아닌 자기 집이었던 것입니다. 목조로 된큰 집이 순식간에 다 타버렸습니다. 이 광경을 본 감사 할머니가 땅바닥에 큰 충격 가운데 털썩 주저앉으면서 큰 소리로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나무아비타불. 감사 할머니라고 불렸던 할머니가 큰 충격을 받았을 때 내면 속에 숨겨져 있던 관성, 습관이 튀어나온 것입니다. 조금 충격적인 이야기로 관성, 습관에 대한 예를 들었지만 이런 예는 우리 주변에서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자들 중에서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재수가 없었다라고 말하거나 어떤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만났을 때 재수없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재수라는 단어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어울리는 단어입니까? 미국 사람들이 흔히 하는 표현 중에 굴럭이라고 하는 표현도 신자들이 사용해서는 안 되는 표현입니다. 한국의 신자들 가운데는 전생이라는 단어를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자식을 결혼시킬 때 궁합을 따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아직도 몸에 배어 있는 잘못된 관성 습관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버리고 극복해내지 않으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존재들인가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사도행전 15장을 보면 사도 베드로는 예루살렘 공회에서 모세의 율법을 종의 멍에에 비유해서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랬던 베드로가 유대주의자들의 눈치를 보며 이방인들과 식사를 같이 하지 않은 것 같이 행동함으로 인해서 낼 수 없는 종의 멍에 아래로, 율법 아래로 다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즉 베드로는 복음의 진리에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동을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베드로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근본적으로 부정한 것입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대수롭지 않게 보이는 이 사건에 대해, 단순한 해프닝, 실수처럼 보이는 이 행동에 대해 그렇게 심하게 베드로를 꾸짖은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율법의 저주를 폐하셨습니다. 율법의 저주가 무엇입니까? 의식법, 제사법을 비롯한 모든 율법을 지켜야 되는 의무, 멍에, 속박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으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율법의 저주에서 자유케 되었습니다. 이 일은 이방인과 유대인들에게 차별 없이 동일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차별이 없어졌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베드로도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았고 그래서 이 사실에 대해 명확하게 선언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8절 9절을 보면 최초의 공식적인 회의였던 예루살렘 공회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발언을 합니다. 사도행전 15장 8절 9절입니다.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저희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거하시고 믿음으로 저희 마음을 깨끗이 하사 저희나 우리나 분간치 아니하셨느니라. 이렇게 공식적인 회의석상에서 복음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하나가 되었다라고 선언했던 베드로였지만 막상 할례를 주장하는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교 출신 신자들이 도착하자 이방인과 식사하다 말고 그 자리를 급하게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런 베드로의 모습은 심각하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을 부정하는 행동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있었던 율법이라는 벽이 무너져 내려 구별이 없어졌는데 그 결과를 부인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본문 17절에서 이렇게 베드로를 책망한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나타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이 구절은 자세히 보지 않으면 이해하기 어려운 구절입니다. 이 구절의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는 율법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이런 그가 이방인과 식사하는 것을 유대인의 율법에서 주장하듯이 죄로 여겨서 피했다면 이 행동은 결국 예수님이 베드로를 죄를 짓게 한 셈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방인과 유대인의 구분을 없애고 함께 식사하는 것을 가능하게 만드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죽으심으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있었던 벽을 허무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행동으로 그 벽을 다시 세운 것입니다. 이 구절은 바로 그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죄를 짓게 하신 분이 아닌데 왜 이방인과 식사하는 것이 죄가 되는 것처럼 피하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복음의 진리 위에 굳게 서지 못하고 유대주의자들을 의식해 이방인과의 식사 자리에서 피함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다가 그만 죄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신자가 죄인으로 나타나는 경우는 율법을 다시 인정할 때, 즉 헐어버린 율법을 다시 세울 때입니다. 본문 18절입니다.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베드로는 과거의 복음 진리를 믿음으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담으로 작용하는 율법을 헐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에서 이방인들과 꺼리낌 없이 식사를 한 것입니다. 바울이 자신의 율법적인 배경을 배설물로 버린 것처럼 베드로도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행동으로 율법을 세우면 스스로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 됩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허물어버리고 그것과 관계없이 살다가 율법의 행위를 다시 인정하게 되면 지금까지의 삶이 율법에 의해서 죄를 범한 것으로 정죄받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복음의 능력으로 인해서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시대 교회들 가운데 가장 잘못 가르쳐지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율법에서 자유케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율법과 상관이 없다라고 이해를 합니다. 만약 신자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들을 신자들은 율법과 상관이 없다고 단순하게 이해를 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면 어떻게 될까요? 지옥 가게 됩니다. 아니 어떻게 신자인데 지옥에 갑니까? 신자는 무조건 구원받는 것이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진 용도를 모르는 무지에서 나오는 생각입니다.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제 율법이 주어졌습니까? 그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에 있었을 때입니까? 홍해에서 구원받기 전에 주어졌습니까? 아닙니다. 조금 지난 후에 시내산에서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율법은 무슨 용도로 우리에게 주어졌을까요?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8절이 이렇게 알려줍니다.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모세가 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로 여호와께 회보하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바로 이 목적으로 우리에게 율법이 주어진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으로 언약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이 바운더리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율법을 어기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언약 관계가 깨지는 겁니다. 언약 백성으로서의 지위가 깨지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신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선민이기 때문에 무조건 구원받지 않았습니다. 구약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신약은 오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때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선민이라고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원리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 안에 있던 의식법, 제사법, 정결법, 음식법 등은 예수님께서 폐하셨습니다. 그러나 십계명으로 대표되는 도덕법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산상수훈 말씀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실제로 간음을 해야만 간음죄가 성립이 되었지만 신약시대에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기만 해도 간음한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신약시대에는 기준이 더 높아졌습니다. 왜 이렇게 기준을 예수님께서는 높이셨습니까? 바로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마다 그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능력이 주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은총을 입고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힘쓰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실패하면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다시 회개하고 일어나서 순종의 길을 걸어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계신 분들 삶 속에서 복음의 능력이 실제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해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그런데 그 새로운 피조물은 어떤 추상적인 막연한 그런 새로운 모습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한 변화와 특징이 나타납니다. 그것에 대해 본문 19절이 이렇게 말해줍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변화와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게 되라고 하는 율법주의에 대해서는 죽는 것입니다. 대신 이제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율법의 행함으로 하는 모든 행위들은 하나님께 대하여 산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즉 자신을 위한 것임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율법에 대하여 죽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나게 됩니다. 즉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생명, 하나님을 향해 살려고 하는 새로운 생명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20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것은 마치 계절이 바뀌면 새들이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계절이 임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삶의 방향을 바꾸게 됩니다. 이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가야 하고 그분을 위해 그분에게 미쳐서 사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는 순간 옛사람은 장사되고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되고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마음의 소원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경험하고 있듯이 많은 경우 우리는 그 일에 실패합니다. 종종 자신에게 있는 어떤 좋지 못한 습관들을 끊어버리려고 나름대로 노력은 해보지만 끊지 못해 좌절하고 낙심하는 신자들을 보게 됩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DNA가 그렇게 결정되었다라고 주저앉아 버립니다. 왜 그런 일이 생길까요? 간략하게 두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성령으로 심령이 새롭게 되는 체험을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옛사람과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새 사람이 되는 이 두 가지 사이에는 엄청난 간격이 있습니다. 이 엄청난 간격을 메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심령으로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어떻게 심령으로 새롭게 될 수 있습니까? 바로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장차 신약시대에 부어질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에스겔 36장 26절 27절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성령님은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성령님께 의지할 때 우리 심령이 새롭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사는 삶에 실패하는 또 한 가지 이유를 우리는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가나의 혼인잔치 사건을 통해 엿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가나에서 열린 혼인잔치에 손님으로 참석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그 혼인잔치 책임을 맡아 진두주의했습니다. 그런데 혼인잔치가 무르익어 갈 무렵에 그만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당황한 마리아는 예수님을 찾아가 그 사실을 알리자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안타깝게도 이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날 많은 신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것을 의미하는데, 안타깝지만 예수님을 자신의 삶의 실제적인 주인으로 모셔드리지 않고 여전히 자신이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삶의 온전한 주인으로 매 순간 인정하고 의지하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우리 삶을 다스리시고 인도해 주시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즉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범사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매 순간 인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것을 의지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인식하고 있듯이 우리 신앙생활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본문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폐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율법은 우리에게 하라고 명령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주님 안에서 이루어진 것들, 된 것들을 믿으라고 말합니다. 즉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루신 것들을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진리에 따라 살아가는 삶입니다. 절대로 오해하지 말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다 되었다라고 우리는 가만히 있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의 진리를 따라 순종하고 따라가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복음의 진리를 기억하시고 복음의 진리에 순종함으로 살아가시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의 삶에는 율법의 저주에서 자유케 되고 복음의 자유 안에서 살아가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삶이 새롭게 되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 모두에게 이런 실제적인 변화와 능력이 성령의 능력으로 경험되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두 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